요한계시록 10장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일곱 우레가 바랄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바란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를 허락하셔서 듣고 믿게 하셔서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백성들에게 큰 은혜가 내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번까지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을 보았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일곱 개의 나팔 재앙을 보고 있는데 그 나팔 재앙을 통하여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만납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백성들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바라는 것, 즉 제가 기도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 참으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현실이 어떠한 것인가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서로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무슨 의미고 왜 일어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 지금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또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 퍼부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이런 심판들을 통하여 회개하는 그런 opportunity를,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죄를 더 지어 회개치 않는 거로 그 심판이 쌓아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지금 회개를 안 하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계속 퍼부어지고 마지막 심판이 그 죄가 다 찰 때에 이제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고는 그리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의 재앙은 여러분과 제가 받는 재앙이 아닙니다. 아니, 전쟁이 나서 여러분과 제가 죽는 한이 있어도 저희들에게만큼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왜? 여러분과 제가 죽으면 그 즉시 완전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옮겨집니다. 천국으로 옮겨지는 일을 심판이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참으로 심판입니다. 육체적으로만 죽는 것이 아니라 둘째 사망, 영원히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런 심판들을 보시면서 어디에서부터 구원을 얻은 것인가?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받는 심판이 그리고 그 마지막 심판이 어떠한 것인가? 그래서 그런 것에서부터 구원을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는데 그 많은 부분이 회개하라는 뜻이, 회개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여러분과 저는 이제 회개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그 뜻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효과가 꼭 있다고 말씀드렸죠. 듣는 사람이 듣고 그 마음을 강팍해 하여 불순종으로 가든지 아니면 은혜를 받아 순종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순종을 하면서 즉 회개하고 순종하면서 이런 심판에서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증거하고 사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자인 것에 확신을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러나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성경을 보면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로 나옵니다. 회개를 안 하면서, 순종을 안 하면서 그런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그건 억지가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통해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심판하고 계시는가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또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회개하는 그런 기회들을 주시는가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안 짓는다가 아니죠. 죄는 항상 짓고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느냐? 저희가 일곱 개의 그 인을, 일곱 개의 인의 재앙을 볼 때에도 여섯 번째 인과 일곱 번째 인 사이에 7장이 나왔습니다. 그죠? 여섯 번째 인이 6장에 나오는데, 그리고 일곱 번째 인이 8장에 나옵니다. 그 중간에 7장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일곱 개의 나팔 재앙을 보는데도 또 똑같은 게 나와요. 뭐예요? 여섯 번째 나팔이 9장에 나왔는데,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은 이제 11장에 가야 나오는데, 그 중간에 10장과 11장 1절에서 13절 사이에 말씀이 나온단 말입니다.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죠? 여섯 번째 인과 일곱 번째 인 사이에 7장.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데는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10장과 11장. 그런데 그 여섯 번째 인과 일곱 번째 인 사이에 보여진 그 7장 내용은 뭐였습니까? 일곱 개의 인은 무슨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모습입니다. 일곱 개의 인이 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데, 그럼 7장, 그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7장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그렇게 이 세상이 심판받고 있는 동안에, 즉 그 심판받는 기간이 예수님 초림과 예수님 재림 사이였어요. 교회 시대 사이에 심판이 퍼부어지고 있는 그동안에 7장에서는 천국 시민들에게는 그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 내용이었죠. 즉, 같은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건데, 이제 세상 각도가 아니라 천국의 모습을 7장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7장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일곱 개 인의 재앙이 세상에 퍼부어지는 동안에 그 7장에서 처음에 그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그 인치심을 받아 천국에서 영원한 천국의 초막절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즉, 잘 이해를 하세요. 지금 세상을 심판하는 모습은 또 무슨 모습이에요, 항상? 백성들을 구원하는 모습입니다. 교회 시대에 세상이 심판을 받지만 천국에는 또 다른 현실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중간에 천국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는 그 심판에 지금 참여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국의 영원한 초막절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10장과 11장도 그런 모습입니다. 11장 전체가 아니라 11장 13절까지가. 그리고 이제 14절에 가면은 이제 그 일곱 번째 나팔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일곱 나팔을 통하여 세상에 내려지는 심판의 모습이 보이는데 10장과 11장에는 그동안의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습.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어요. 일곱 개의 인이 나옵니다. 세상에 퍼부어지고 있어요, 심판이. 그동안에 하나님 백성들이 천국에서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예, 영원한 초막절을 지금 지내고 있어요. 이제 일곱 나팔도 세상에 심판이 내려지는데 그동안에 백성들의 모습인데 그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있느냐 여기에 또 이제 초점이 갑니다. 교회의 모습인데 세상에서 이제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11장에 가면 이제 그 모습이 뚜렷하게 보여집니다. 즉 세상에 내려지는 심판 시대의 그 동안의 교회의 모습. 그리고 이제 11장 15절부터 일곱 번째 나팔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10장과 11장은 교회의 용기를 돋아주시는 소망과 힘을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계속 수차 말씀드리지만 10장과 11장이 시간적으로 여섯 번째 나팔 다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모든 것이 예수님 초림과 예수님 재림 사이의 기간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것만 빼놓고, 그죠? 교회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지금 10장과 11장에 보여지는 교회 모습을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한 4주에 걸쳐서 보겠는데 한마디로 보면 이 교회는 세상에서 세상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으나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께 끝까지 충성, 죽기까지 충성하여 복음의 증인이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죽기까지 이 예수님의 교회는 그 예수님에게 충성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참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의 교회라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도 즉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냐는 너무나 뚜렷하게 보여지는 것이 10장과 11장입니다. 기독교는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맘대로 정해놓고 그저 내 맘대로 살면서 기독교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대로 해야 되고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너무 웃기죠? 성경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교회라 하는 걸 우리가 아주 나쁘게 생각하는데 마찬가지 아니에요? 성경대로 살지 않는 교인은 어떤 거예요?
성경대로 하지 않는 교회는 나쁘고 성경대로 살지 않는 교인은 괜찮은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냥 성경대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다 지나간 것 같아요. 왜 자기도 성경대로 할 마음이 없으니까. 그 남 성경대로 안 하는 거 뭐라 그래봤자 자기 손해니까. 성경대로 모든 걸 해야 됩니다. 못할 때는 회개입니다. 괜찮은 게 아니에요.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또 노력하는 겁니다. 괜찮은 걸로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이 그럴까봐 걱정이에요. 이 세상 여러분 저보다 오래 사신 분도 많은데 진짜 금방이네요. 결혼해서 와 우리 애들 언제 키울까 했는데 벌써 다 컸어요. 이제 걔네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진짜 금방입니다. 그 금방 지나가는 그 삶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뜻에 순종하는 것 빼면 다 헛것이란 말입니다. 참으로 헛것이에요. 세상에서는 올려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답니다. 요한계시록이 그걸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망한. 그런데 이 세상을 아까워하고 놓지를 못합니다. 그래 결국은 하나님이 죽는 날까지 그 세상 못 넣는 우리들을 놓지 않는 그것에 소망을 갖는 거죠. 그러나 결국 여러분 죽는 그날에는 세상을 놓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될 건데 지금부터 빨리 놓으시는 게 여러분과 저에게 이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올바로 사는 것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손해보는 것은 오히려 우리입니다. 성경이 가짜가 아닌 이상은 손해보는 건 우리가 된단 말입니다. 교회가 이제 어떤 모습인가? 교회의 그 참모습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죄가 채워지고 있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 벌써 구약서부터 봤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죠. 가나안 땅을 이제 줄 건데 근데 아직은 아니다. 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죄가 아직 차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그 죄가 차지면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그 가나안 땅을.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들어가서 심판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봐야 되는 거는 이 세상 죄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제 꽉 차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시고 끝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 깨달으시기 바라는 거예요. 세상 죄가 차고 있어요. 쌓이고 있어요. 그래 그 죄가 이제 마지막 심판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것에 함께 할 수는 없는 거란 말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네. 믿지 않는 사람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아니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며, 이게 뭐야? 그럼요. 이 성경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뜯어 고쳐서 전하니까는 세상 사람들도 끄떡끄떡하지. 정말 성경 그대로 전하면 세상 사람들한테는 이 말씀이 도무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약은 아예 버려버리잖아요. 구약에서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에 가갖고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는 거 보고, 아, 이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어? 이런 하나님이면 난 안 해. 왜? 성경이 뭐라 그러는지를 몰라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어린아이를 지옥으로 안 던지실 줄 아십니까? 어린아이는 저절로 다 천국 가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즉 그 심판을 내리시는 의로운 하나님인데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는 그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으로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어린아이까지 죽이라고 하느냐? 그쵸, 세상 너무 잘났어요. 하나님을 심판합니다, 지네가. 어린아이도 죄의 싹슨 영원한 사망입니다. 얼마나 이 죄가 무서운 건지 지금 깨닫지를 못해요, 사람들. 이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맞아요? 아니면 너무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도 좀 너무하다 하는 마음이 계십니까? 다시 재검토하세요. 지금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어떤 건가? 재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그 마지막 심판에 대한 그 경고를, 나팔을 붑니다. 마지막 심판이 이제 임하여 그 마지막 나팔로 오는 그 심판이 있을 때까지 여러분과 저는 나팔을 불어대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는 거예요. 세상의 죄가 채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즉 교회가 할 일은 죽기까지 충성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순교자라, 여기 증인이라, 예수님의 증인이라, 11장에 가면은 이제 두 증인이 나옵니다. 두 증인. 그 증인이라는 단어가 순교자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순교자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죽는 것입니다. 예. 네. 제가 누구하고 얘기하는데, 아, 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야 되느냐? 너무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시는 거 아니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여러분을 위해 죽어야 되는 겁니까? 그럼 뭐 둘 다 하지 않으면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여러분 위해서 안 죽고 여러분도 예수님 위해서 안 죽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왜 내가 왜 죽어야 되느냐? 예, 그대로 하죠 뭐 그러면. 건방지게 짝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왜 모르느냐? 참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는 자가 왜 모르겠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정확하게 모든 걸 바쳐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어도 잘 안 되고 그러는 건 있지만, 그래서 죄를 짓고 하지만, 그러나 왜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왜 조금이라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성령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렇다고 다 잘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죠. 그러나 제가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분명한 거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있으신 분이 이제 죽기까지 충성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베드로 후서 2장 5절부터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지금 잘 이해를 하세요, 지금.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 저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지금 똑같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 즉 세상을 상징하는 그걸 멸망을 시키려고 했을 때 롯을 구합니다. 근데 롯이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롯이 괴롭게 삽니다. 왜? 그 엄청난 죄를 보고 들으므로 그 심령에 고통이 있단 말입니다. 제가 교인들에게 고난을 받는 삶을 얘기하면 요즘 기독교인에게 고난이 뭐가 있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기독교인에게 고난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죄에 빠진 세상에 살면서도 고난이 없어요?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지금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행실과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고난이 안 돼요? 어떻게 고난이 없는 거예요?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사세요? 뭐 세상이 하나님을 반대하거나 말거나. 네, 저희 주위에, 저희 교회에, 저희 가족에 죄가 있거나 말거나. 그 죄 때문에 괴로운 게 없단 말입니까? 롯은 지금 그걸 보며 괴로워하고 고통을 받습니다. 그를 구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이 죄에 빠진 세상에서 지내면서 어느 정도의 고통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 죄에 빠진 삶에 죄가 없으신 분으로 산다는 그 자체가 어느 정도로 고통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 아니면은 그 개구리는 물을 갖다가 천천히 천천히 데워서 끓어버리면 그 물이 뜨거워지는 걸 못 느끼고 그냥 거기서 죽는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 죄에 물이 들어서 죄를 짓고 있는 그 자체가 괴롭지가 않은, 그냥 하나님 반대되는 삶을 살면서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자연스러운, 절대로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대로 좋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 롯이 뭐 진짜로 의로운 자는 아니죠. 롯도 죄인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은 그 죄의 괴로움을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짓는 그 죄가 괴롭지 않아요? 여러분 가족이 짓는 그 죄가 괴롭지 않냔 말이에요. 그냥 괜찮은 거예요. 하루하루 그냥 지나가는 겁니까? 예, 회개할 때입니다. 참으로 회개할 때입니다. 자기도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고 자식들도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그대로 놔두고 자기 모든 주위의 세상 중심이, 이게 괜찮은 게 아니야 되는데, 이게 정말 괴로워야 되는 건데, 이 세상에는 죄가 채워지고 있는 것을 잊지 마세요. 지금 그렇게 괜찮은 그대로 놔두는 것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죄가 쌓여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지금 이제 그 죄가 차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가 이제 하나도 빠짐없이 퍼부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절대로 괜찮은 게 아닙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1절에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힘센 다른 천사라 누구신가? 여기 다른 천사는 예수님입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여호와의 사자, Angel of the Lord.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바로 그분입니다. 하나님이시죠.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심. 벌써 다 본 내용들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지나가겠어요. 구름을 입는다는 것은 영광을 입으신 하나님의 모습이죠. 즉 예수님 재림 때의 모습이죠.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9장의 사탄 모습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집니다. 쫓겨나는 모습이죠. 그러나 여기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계십니다.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어요. 에스겔도 하나님을 만나는데 에스겔서 1장에서 보면 그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을 무지개로 표현했습니다. 계시록 5장에서도 그 하나님 보좌에서 앉으신 그 하나님 모습에서 무지개를 보았습니다.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습니다. 그냥 보통 천사가 아닙니다. 다른 천사라 해도 지금 하나님이십니다. 즉 예수님을 표하고 있습니다. 또 무지개는 언약의 하나님, 그죠? 노아에게 무지개를 주시며 언약을 맺으셨던 언약의 하나님, 즉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 얼굴은 해 같다. 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1장 16절 하반부에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21장에서 보면은 천국에는 해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천국에 비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그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어 마태복음 17장에 마태복음이 아니라 지금 요한계시록 끝에 보면 우리들도 빛난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인 게 분명하죠.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에서 그 얼굴이 해같이 됨이며 해같이 빛나며 그리고 거기 보면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모습 중에 1장 15절에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이런 걸 모두 종합해서 보면 지금 1절에서 보여지고 있는 이 천사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불기둥, 그 발이 불기둥 같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출애굽기 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백성들과 함께 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불기둥이 그 백성들을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상징적으로 쓰여 있지만 저희가 이런 것들을 다른 성경, 지금 그 성경의 다른 곳에 가서 보면 지금 전부 예수님을 표하고 있는 예수님을 그 설명하고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 하나님을 설명하고 표현하는 내용들 그렇게 했을 때 여기에 나오는 이분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결론을 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해요? 2절에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5장 7절에서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바로 그 책이죠. 5장에서는 7개 인으로 봉하여진 책인데 다른 점은 뭐예요? 여기서는 펴놓인 책입니다. 즉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이 다 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어린 양, 바로 예수님. 이 작은 책을 들고 계십니다. 나중에 이제 8절, 9절에 가면 요한이 이 책을 먹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책을 이제 교회가 먹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건 다음 주에 보는데 우선 지금 오늘은 지금 이 예수님께서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 모습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예수님. 우리 신명기 11장에 잠깐 가보죠. 신명기 11장 23절 신명기 11장 23절에서 25절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얻을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라.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하수라 하는 하수에서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 밟는 모든 땅 사람들로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여기서 보면은 그 발로 밟고 있다는 것은 소유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이 10장 2절을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바다를 밟고 땅을 밟고 즉 모든 창조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모습 온 세상을 다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시편 95편 5절에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바다와 육지가 다 그의 소유입니다. 온 세상을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모습. 그분이 이제 3절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5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나오는데 또 유대 지파의 사자로 나오죠. 호세아 11장 10절 상반부에 저희가 사자처럼 소리를 바라시는 여호와를 쫓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3장에 가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8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 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즉 사자가 부르짖는 이 모습,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습. 그러면 이 힘센 다른 천사는 죽음에서 부활하시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성취하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께서 외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3절 하반부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그런데 4절을 보면 일곱 우레가 바랄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바란 것은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구약에서도 임봉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구약에서 임봉하는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 구약에서는 임봉을 하되 기간을 줬죠. 언제까지? 그리고는 그 인이 예수님께서 그 인을 떼시죠. 그러나 여기는 아예 기록도 하지 말랍니다. 기록조차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곱 우레라는 게 있어요. 일곱 우레가 바란 것의 내용이 있는데 기록을 안 했어요. 그 내용이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우레가 이제 나중에 또 보시면 일곱 번째 인이든지 일곱 번째 나팔이든지 일곱 번째 접시든지 그 하나님 심판이 일곱 번째 가서는 우레가 꼭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볼 때 이 일곱 개의 우레도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접시 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일 거라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일곱 우레는 세상이 회개치 아니함으로 취소가 돼버리는, 왜냐하면은 이게 마지막 심판이 아닌 경우에는 모든 하나님의 심판은 사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연결되어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심판들이죠. 마지막 심판은 이제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그 마지막 심판은 끝이에요. 그러나 그 마지막 심판 전에 오는 심판들은 사실 다 회개를 요구하고 있죠. 근데 회개치 않아서 이제 취소가 돼버리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겠는가? 마가복음 13장에 가보세요. 마가복음 13장 20절 마가복음 13장 20절에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마지막 날 오는 고통과 고난을 지금 말합니다. 마가복음 13장 20절에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믿는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했다. 왜 그렇지 아니하였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었거늘. 이런 수준에서 이것과 연관을 하여 이 취소된 일곱 우례를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일곱 우례, 이 우례는 시편 29편이나 많은 그 시편을 보면은 Voice of God, 여호와의 목소리로 우례가 나옵니다. 즉 하나님 말씀. 그 내용은 안 써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그냥 제가 빨리빨리 읽을게요. 신명기 29장 29절.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오묘한 일은 하나님께 속하고 나타난 일은 우리에게 속았다. 즉 이렇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하면 나타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말이죠. 저희가 성경을 가졌다고 그 끝이 없으신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안다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 안 쓰인 것도 있단 말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4절. 고린도 후서 12장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도 바울이 천국 갔다 온 얘기를 하는데 그가 천국에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들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얘기를 못 해줍니다. 우리한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저희에게 알려진 것이 아닙니다. 말이 안 되죠. 끝이 없으신 하나님을 어느 정도 걸려야 다 알겠습니까? 끝이 없이 영원히 알아도 다 알 수가 없어요. 왜? 끝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문제는 알려주신 것도 모르는 것. 즉 성경으로 계시를 해줬는데도 모르는 것.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성경도 다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노력을 해야죠. 알 수 있는 만큼 알아야죠. 그래야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순종을 할 거 아닙니까? 예. 성경을 그렇게 복잡하게 공부하고 복잡하게 믿느냐? 하나님을 사랑 안 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생은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하는 자는 영생을 받은 사람과 너무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어린아이가 우유를 찾는 것 같이 하나님 백성들은 그 말씀을 구한다 그랬는데 어린아이가 우유가 안 줘봐요. 얼마나 난리를 칩니까? 그 우유 먹으려고. 그런데 믿는 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너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독교인의 모습과 너무 다르단 말입니다. 그 다른 것이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근데 뭐 처음부터 또 아니기 때문에 달라도 또 뭐 괜찮아요. 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럼 분명히 이제 10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5절에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창세기 14장 22절 하반부에 천지의 주재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지금 오른손을 들고 계시는 분은 예수님이신데 뭐 하는 거예요? 맹세하고 계시는데. 뭘 맹세하고 계세요? 6절부터 맹세합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이제 예수님께서 맹세하시죠? 뭐라고요?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성경을 통해, 선지자들이 누구예요? 이 성경을 쓴 사람들이죠. 성경을 통해 보여준 그 하나님의 비밀. 이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날 모든 것이 다 성취된다. 맹세하고 계십니다. 11장 15절에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론을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를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언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즉 천국이 이제 완전히 성취되는 거지.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는 것은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구약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는 것은 지성소가 보인다는 거죠. 지성소 안이. 그 말은 내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지성소가 완전하게 이제 다 보인다는 말은 천국이 이제 완전히 다 보인다 이 말이죠. 왜? 지성소가 천국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언약궤가 보인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즉 모든 게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맹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맹세하시고 이제 뭐해요? 이제 이 책을 먹어라. 말씀. 그리고 책을 먹어서 어떻게 해요? 11절, 10장 11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한다. 말씀을 전하라 이 말이죠. 예, 이제 교회는 이제 그 하나님의 맹세가 이루어지는데 말씀을 전함으로 교회를 통하여 이제 모든 걸 이루시는데 11장에 가면 그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핍박과 고난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해를 하세요. 10장, 11장. 지금 하나님이 뭘 보여주려고 하는가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이 참 재밌어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너무나 말이 되고 정말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다 말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예, 6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배웁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 주장하시는 분,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즉 정해진 끝이 있다는 거죠.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어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모든 것이 성취됨을 맹세하십니다. 다니엘이 본 하나님도 맹세하셨는데 다니엘 12장 6절 7절에 보면 한때 두때 이 반때 그, 즉 교회 시대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 안 해도 되죠? 우리 다 공부한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겠지만 우선은 시간이 다 가서 다음 주에 우리 또 계속 보겠는데 그 12장에 이제 가보시면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1260일, 3년 반, 한때, 두때, 셋때 반. 같은 시대, 교회 시대를 얘기하고 있죠. 그 13장 5절에도 또 짐승이 큰 말과 찬란된 말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느니라. 42달, 그것도 3년 반. 다 같은 시대죠. 모든 것이 다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신다. 즉 말씀 그대로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비밀이 이제 다 우리에게 전해졌고 말씀으로 그대로 이제 모든 것이 성취된다 이 말입니다. 다 이루어집니다. 다 성취돼요. 그러면 이런 것이 다 이렇게 성취되는 것이면 베드로가 말하듯이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냐. 여러분 인내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세상처럼 살면 별로 어렵지도 않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 보세요. 뭐 세상 수준에서야 잘 살고 있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 영적인 고통과 그런 것이 있지만 또 뭐 표현을 안 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으로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 더러운 세상에서 이 더러운 꼴과 이 더러운 걸 듣고 사는 그 자체가 보통 괴로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끝납니다. 다 이루어졌고 이제 다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아, 여러분 좀 진짜 그렇게 살잔 말입니다. 진짜 노력하잔 말입니다. 그냥 그대로 괜찮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왜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맹세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맹세하셨어요. 이제 하나님 심판이 내려지고 있고 이제 마지막 심판이 내려질 것입니다. 그동안 그 교회 시대 동안에 10장 11장에서 그 심판이 세상에게 내려지고 있는 동안의 교회의 모습을 보시고 그 모습대로 살잔 말입니다. 고난과 핍박의 모습이지만 또 기쁨이요 승리의 모습입니다. 땅과 바다를 밟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이 맹세하셨습니다. 다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즉 천국이 이루어졌고 이제 완전히 성취될 것을 맹세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쁜 삶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이 기쁨을 모릅니다. 아니 원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 부름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 부름을 순종을 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런 기독교를 전하잔 말입니다. 그런 교회를 해보잔 말입니다. 서로 우리 도우며 서로 위해 기도하며 그러고 살잔 말이에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온 세상이 하나님을 버리고 딴 길로 가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저희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죽기까지 충성하며 죽기까지 인내하는 그리하여 참 기독교가 증거되는 귀한 교회, 귀한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주장하시고 온 세상을 치리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맹세하셨사오니 굳게 믿고 모든 걸 예수님께 맡기며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도록 크나큰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